예, 시작합니다. 제자리 찾아왔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FR 재테크 52차, SFR 52차, 재테크 TV 팟으로 이름이 이제 좀 변경됐습니다. 오늘 8월 2일 휴가철, 아주 거의 휴가지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요일 날, 김동우 교수님, 아이디는 햇살님, 투에이스로 유명하신 분을 이런 휴가 중에 어려운 자리인데 모시고 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에 맞춰서 다른 진행자분들도 다 휴가 미루고 잠깐 역삼으로 다 오셨습니다. 분당에서 오시고 홍제동에서 오시고 인천에서 오시고 고맙습니다. 저는 신방이고요. 우선 김동훈 교수님 박수로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동우입니다.
예, 교수님, 휴가 중에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도 내주셨고, 우선 저희들 진행자 한번 인사 쭉 해보겠습니다. 첫쪽 화면이 안 보이는 쪽부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사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 제니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방이고요. 제 좌측에.
저는 히든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이면서 히든카드.
히든카드.
예, 일러스트이면서 히든카드. 오늘 옷 멋지게 입고 오셨네요. 화면 잘 받으시겠어요.
네.
예, 지난번에는 그 자리에 일반인이 앉아 계셨었는데, 이제 바꿨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바꾸셨고요. 자, 분위기를 좀, 마이크 음성도 테스트할 겸 정도 했고요. 김동훈 교수님, 모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다 알고 계시네요.
유명하세요.
경매를 입문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카페 한두 군데만 이렇게 검색하셔서 글을 읽으시다 보면 최고 난이도라고 할수 있는 명도와 세금을 동시에 강의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김동호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부쩍 바빠지셨어요. 경부선 쪽으로 대구하고 부산에 출장 강의까지 가시는 정도가 되셨는데 그래서 작심하고서 모시고 왔습니다. 자, 우선 김동훈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아이고, 이렇게 귀하신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옆에 아주 예쁘신 미녀분들이 세 분이나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무척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수님 참 제가 교수님을 직접 뵌 지는 한 6개월, 그 정도 남짓됐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참 지적 정확히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송곳처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제가 교수님 지적해주시는 때마다 좀씩, 하나씩 그럴 때마다 이게 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때문에 좀, 솔직히 그걸로 인해서 더 존경스럽고, 최근에 저의 에버노트 실력을 증가시켜준 계기를 주신 분이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정말 세금하고 명도를 동시에 강의하는 것은 실전이 아니고 실전을 많이 경험한 분 아니면 그런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시는데 한때 보유하셨던 주택이 다세대가 100채가 맞습니까?
예, 제 명의로만 한 120채는 되었습니다.
예?
예.
120채까지도
예.
되셨었어요? 와, 상당하셨네요. 그래서 근데 우선 그러면 뭐 미리 써놓은 거는 많았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저 아이디 오사카님부터 평상시 궁금했던 걸로 이렇게 휴가 중이니까 좀 이지하고 루즈하게 좀 여쭤보자고요.
뭐 120채라면 저희의 로망이죠. 근데 저도 또, 또 김동훈 사장님의 또 교수님의 강의도 들은 적이 있고, 근데 진짜 실전에서 일어난 노하우를 전부 다 전수해 주시는데, 그 전수해 주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만의 것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준다는 게, 그 진짜 봉사정신이나 그런 정신 없으시면 이거를 전부 다 나눠주시기는 어려운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질문 없어요? 소감 말씀하시면?
아, 질문이요? 저도
이런 훈훈한 시간.
저도 아파트도 좀 했지만 이렇게 다가구나 빌라 같은 거 거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작년 여름에는 진짜 인천 빌라 그 임장 다니다가 더위까지 먹었었어요. 근데 그 오래된 빌라라든지 인천에 가면 오래된 빌라가 많잖아요. 근데 선뜻 그거를 내가 낙찰 받아서 그걸 수리를 하고 그거를 또 뭐 새를 논다든지 아니면 되팔아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진짜 확 자신감이 나서지를 못해서 진짜 한 칸 가격을 좀 낮게 잡아서 폐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보통 그 새 빌라라든지 그런 걸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
근데 그게 그거를 내가 낙찰받아서 새를 놓으면은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보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으셨나요?
예, 가능했죠.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인천에서 옛날 저희들이 낙찰받았을 때 그 지하빌라입니다. 지하빌라는 보통 1,000만 원 내외였습니다.
아, 네.
그래도 보증금 520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인천이 이제 그 안산수 시장님께서 재개발을 무려 212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네. 한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루원시티 이 가정 오거리, 가정동 그 개발 계획할 때 심지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당초에 1,500만 원 가던 일반 지상 빌라가 1위 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1,500까지 갔었죠.
대단하네. 예.
그런데 그때 보통 그런 빌라들이 보증금 1,030이었는데
네.
1억 1,500이 올라가도 1,030밖에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거꾸로 재니까 또 똑같이 1,030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네.
보통 우리가 저는 거기에 착안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낮은 거라도 보통 기본은 보증금 520입니다.
네.
자, 대구에 가보면은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에도 지금 다가구도 있고 또 단독도 있어요.
네.
거기도 가면 최저가 520, 325입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000만 원대 잡으면은 조금만 세를 잘 놓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하다고 본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처음 출발할 때는 2003년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이제 상당히 남들이 아예 인천 같은 데는 쳐다보지 않은 지역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거의 1,000만 원대에 지상 빌라를 일단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거지가 인천이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제 주거지는 그 당시에 예. 예,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이제 대방역 근처에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인천 쪽으로
예, 왜냐하면 그게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자, 1,500만 원짜리 우리가 지상빌라를 하나 하더라도 그때는 경락잔금대출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네.
상호저축은행에서 그 당시에
예.
한 50%밖에 일단 안 해줬고요.
예.
금리도 무려 12%였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할배야 하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520 놓으면은
그렇죠.
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는 한 채당 계산을 10만 원을 갖고 있으면은 10채면 100만 원, 50채면 500만 원. 그럼 저는 이제 속칭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빌라는 뭐 돈이 안 된다, 뭐 크게 오르지 않을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는 더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당시에 만약에 가격이 지상이 아니 지하로 보겠습니다.
네.
평당 일반 가격이 1,000만 원이었다.
예, 예.
땅은 한 6평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좀 계산해 보죠. 땅 한 평당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예.
빌라가 오래되면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60만 원짜리 땅이 적어도 500은 갈 거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KBS 근무하는 분인데요. 그분의 아이디가 땅 콜렉터였습니다. 땅을 수집하는 사람.
네.
그래서 나는 저 땅을 수집하는 걸 멀리 저 농지 사고인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아니에요. 그분은 빌라를 사요. 빌라 사면 뭐가 생깁니까? 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땅 콜렉던 거예요. 먼 미래를 보고 일단 땅을 샀다는 거죠.
지금도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빌라 사지 말아라. 뭐 빌라는 돈이 안 된다. 이제 아파트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도 말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2003년도에 그래서 빌라에 또 빌라를 그쪽으로 가신다는 건 큰 용기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용기는 없었으면 왜냐하면 돈이 없었다니까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때 1,000만 원 대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다니까. 제가 집이 많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 채를 사게 되면은 필요한 비용이 결국은 얼마입니까? 500 내지 1,000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신탄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신탄진 같은 데는 요즘 말은 기업 투자예요. 빌라 한 채에 매매가 3,000만 원, 전세 2,500만 원. 그럼 저는 500만 원 가지고 빌라를 살 수 있으니까 1억 가지고 있으면 저는 20채를 사는 거예요. 집 사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죠.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제 교수님한테 빌라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빌라 안 한다고, 빌라는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난 아파트만 한다고, 그 카페지기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파트만 이제 나는 하지, 빌라는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면으로는 뭐 저나 지금 신사님도 빌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면으로는 김동 사장님은 저기 교수님한테 관심도 많고 존경스러워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여튼 아파트 그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빌라는 그만큼 손이 많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제가 그 평택에 이제 그 안중근임 아파트를 제가 한 23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아,
예, 왜냐하면은 아파트는 그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하는 거는 관리 주체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아, 제가 한때는 여름에는 제가 휴가를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물이 넘쳐서 저한테 연락 오기 때문에 저는 비상대기 했거든요. 마치
맞아요.
옛날에 자식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바람잘래 없다 캔데 저는 빌라가 많다 보니까 항상 언제라도
전마가 또 심했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10시 이후에는 전화기를 끕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엔 전화기 켜고 있으니까 늦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맞아요.
물이 샌다고. 그럼 전화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차라리 전화를 끄면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알아서 해버리면은 다행이고 다음날 돈 주면 되는 거고 안 했으면은 그 다음날 쫓아가서 해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는 해왔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오사카님, 김동훈 교수님 오신다니까 분당에서 열심히 빨리 오셨는데 독차지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또 일반인께서는 지금 눈이 동그라네요. 화면에 안 비쳐서 참 그렇습니다만 돈이 없었으니까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에 아주 그냥 눈이 동그라지시는데
아, 이제 너무 좋네요. 화면 읽으시고 안 해도 되고.
왜 목소리 할래 준욱이 들었어요? 아, 이제 안 보이는 데 가니까 준욱 들으셔?
아, 준욱
제가 이쯤에서 프레임을 한번 잡으려고 그래요. 사실 김동훈 교수님을 아까 설명을 잘 좀 못해드렸어요. 한때 1조 원 정도의 유가증권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이 경매 입문하시기 전에. 그리고 주택경매 입문 12년간 다세대 한때는 120채를 소유하셨었고 현재도 왕성하게 실전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강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택경매 실전학습에서 난이도 최고인 명도와 세금을 동시에 강의하시는데 수도권의 일부 카페에서 하시던 것이 이제는 경부선 타고 부산까지 앵콜 특강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2번을 한번 저 일반인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2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낭독 거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에요. 마이크 잘 잡으시고.
낭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질문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은행 경력이 이거 맞죠?
예.
25년이나 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유가증권 업무도 10년이나 되시네요. 유가증권 업무는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예, 원래 은행 본인의 업무는 대출 해주고 예금 받고 하는 업무였는데 제가 88년도에 미국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네.
예, 운 좋게 이제 은행 사내에서 그 해외 연수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네.
그때 맡았던 과목이 그 당시에 유가증권 운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이 두 달 후에 끝나고 이제 다음 배치할 때 저를 육아정권 부서에 보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육아정권 업무를 입문하게 됐고, 초기에는 제가 주식 운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네.
러시아 말은 속칭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직급이 이제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관리 업무가 됐죠.
네.
예. 자금 운용 팀장이라고 해가지고, 은행 전체에서 유가증권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대출은 황금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채권 주식은 황금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1주 되는 업무를 갖고 밑에 직원과 이제 컨트롤하면서 업무를 보게 된 거죠.
근데 네, 죄송한데 제가 유가증권을 몰라요. 저만 몰라요?
네, 네.
이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 채권 같은 거.
주식 채권 예, 예. 그런 걸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 말고. 우리 옆에 오늘 정말 어디 탤런트 공채 시험 보러 오신 줄 알았어요. 난 그 히든 일러스트 히든카드께서 3번을 한번 질문해 보셔봐요. 3번 시력 좋으시잖아요.
예. 그럼 채권, 유가증권, 펀드 등에 이어
낭독하지 말고
예. 부동산까지 재테크의 거의 모든 업무를 다 경험하셨으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의 재테크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예, 물론 재테크
아니, 아니 제가 조금 더 애드립을 넣어야 되겠네.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 읽으라면
예전에 그 유명한 여배우가 옆에 앉아서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하듯이
아.
일부러 글 못 읽으셨죠. 자 요약할게요. 채권, 유가증권, 펀드 등 시세적인 이런 말씀부터 부동산까지 재테크의 거의 모든 업무를 다 경험을 하신 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을 초심자나 일반인 그다음에 저같이 뭐 주택 경매 썩은 것만 좀 해봤던 사람들한테는 좀 여쭤볼 사항이 간략하게 하면 개인 재테크를 여러 가지를 해보셨는데 여기서 어떤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각자의 특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해보신 선배로서 또 교수님으로서 그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좀 간략하게나마 어떤 자세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우리 재테크에는 큰 원칙이 이제 위험성.
예.
그리고 황금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위험이 크면은 그만큼 수익은 좋아지는 거고.
예.
위험이 낮으면 수익이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 자산을 담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눠서 하라. 이것이 이제 재테크 이제 기본 원칙인 셈이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유가증권 업무를 보고 나서 돌아서고 나서 결국 은행 98년 일단 나오고 나서는 주식 업무는 진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다고 저번에도.
예. 왜냐하면 막상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식의 성공률을 5 내지 10%로 봅니다.
와.
그분들만 성공할 수 있지 나머지 분들은 장기로 가면은 거의 실패되는 걸 저는 좋았습니다. 저도 그 5% 10%에 들어갈 자신이 없고 두 번째는
전문가셨는데
아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와.
이 주식은 정신건강에 사실은 안 좋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 업무를 안 보다 보니까 저는 주식 시세에서 완전히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에도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시세를 봐요. 잠시라도 안 떨어지고 그 종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이번에 중국의 펀드가 무려 35%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종합주가지수가. 만약에 투자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투자 안 했으니까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시라 청취자는 조금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정신건강에 안 좋다 이 말.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예.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명한 만약 건설업체 또 누구랑 이야기하면 또 찍히니까.
예.
그러면 갑자기 불실이 크게 났다. 요새 대우조선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우조선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해양 프랜트 하는데 불실이 많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심지어 주거래는 산업은행조차 몰랐는데.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투자 안 했으니까 룰루라는데요.
예.
만약에 대우조선 해양에 투자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 자산이 날아가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만약에 대우조선 해양이 주거래은행이 만약에 따로 있었다. 이번에 산업은행 괜찮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큰 시중은행이었다. 그 시중은행에 내가 투자했다. 그럼 나는 그동안에는 그 은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은행에 투자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대우조선의 해영에 그런 불씨이 나오니까 나 또 가슴이 철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저기 주식은 마지막에 팔았을 때 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승 때는 상승할 때 올라갈 때도 일단 안 팔아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올라갔으니까 오늘 내가 돈 1,000만 원 벌었어요. 당연히 한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팔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다 또 내려갔어요. 많이 폭락했어요. 이제는 하루에 낙폭이 30%입니다. 뼈 빠지게 쇠가 빠지게 올라갔는데 아까 같이 대우조선해양 딱 생기면은 그 순간 30%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루아침에 만약에 30% 쇠가 떨어졌다. 그럼 화가 나죠. 그럼 또 술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술을 드셔야 되니까 아니 이건 우스갯소리 많은 결국 또 이거는 육체 건강에 안 좋다. 이래 본다는 거죠.
정신건강이
그래서 저는 아니고. 안 합니다. 아예. 그렇지만 제가 안 한다고 따라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라. 자, 그러시면요. 금년도 2015년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 시세를 어떤 시야로 보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총론이나 아니면 뭐 좀 독려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 부동산 시세를 예측한다는 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요즘 이제 수도권이 투자가 괜찮다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인물인 우리 청울리님부터 해가지고 뭐 랭구님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나름대로 오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2008년 9월 15일이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시세가 어찌 보면 상당히 그 당시 예를 먹었습니다. 저 자신도 의정부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역전세가 일어났어요. 예. 우리 집이 전세가 1억 천인데 2층 집이에요. 근데 옆집에 보니까 로얄층인데도 1억밖에 안 해요. 만기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걸로 갈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제가 예비적인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내이지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나 부산 같은 데는 그 리만 사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세가 오른 거예요. 예. 대구는 뭐 지금도 뭐 열심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대구도 이제 경고 메시지가 왔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뭔가면은 수급에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미분양의 무덤이 되다 보니까 한번 업체들이 곤욕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안 지었어요. 아하. 그 안 지은 게 수년간 이르지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새 아파트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보다는 새 아파트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조금 그 오래 안 된 아파트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또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해서 부산, 대구, 구미, 울산 시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반면에 수도권은 이제 계속 이제 헤매고 있었죠. 그것이 2003년 9월 달에 지난번에 그래프를 봤습니다.
예, 예.
5개 도시에 그래프 보니까 딱 수렴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 호빵님이 그때 강의할 때 우리 살짝 봤었는데 네. 또 2003년이 세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해였습니다. 뭔가 하면요. 그전에는 미분양 아파트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 예.
2013년에는 1세대 1주택자한테도 만약 사게 되면은 감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도 감면 혜택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죠. 우리나라 뭐 주가가 자꾸, 주가랍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되면은 정부가 쓸 카드가 이제 더 이상 없지 않느냐.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아직도.
정말, 예를 들면은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제부터 부동산 사는 거는 양도세가 없다. 감면도 아니고 완전 비과세 주겠다. 아, 이건 가정한 예입니다. 폭락이 된다면은. 그것도 보통 양도세의 비과세는 통상적으로 우리 내국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포들도 상당히 눈독을 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원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모든 외국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양도세를 다 해주겠다. 그럼 상당수의 많이 가격이 떨어지면 달라붙겠죠. 그치. 이런 히든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중에 저는 하나인 1주택자도 감면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구미에서 돈을 보신 우리 속칭 말하는 아줌마 부대께서 돈 보따리를 들고 이제 수도권에 입성한 거예요. 2013년도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차이, 속칭 갭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분들, 저보고 왜 그래 집을 많이 샀나 했는데 제가 그 돈이 없어 그랬다고 했거든요. 아까 대전 같은데 갭 투자 500만 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채 사봐야 1억입니다. 근데 그 당시 2013년도에는 보통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돈 자체가. 그럼 한 분이, 아줌마가 한 분 오셔가지고 10채 사봤자 2억이에요. 근데 그분이 10분이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100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기존의 멤버들이 2013년도에 일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 더 시세가 오르고 난데도 또 지금 오고 있어요. 더 많이. 근데 그 전문가님 말씀은 2013년보다 올해가 투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랐는데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2013년도에는 투자의 갭이 많았다는 겁니다. 뭐 어떤 건 5천만 원 들었는데 이게 전세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갭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투자 수익률은 2천 투자해가지고 2천만 원 벌면 100% 수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벌면은 60%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에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 시세가 그렇다.
예, 그래서 말이 거꾸로 갔는데요. 결국은 수도권도 그동안에 아파트가 미분양된데는 계속 골병이 들다 보니까 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않은 곳 그런 곳을 이제 선정해서 지금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또 당국이 마음 먹는다고 금방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분양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다 지으려고 하면 3년은 걸리니까 그동안에는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을 투자라 하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말씀이고 또 거기에 따라가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과열이 되다 싶으니까 당국에서 가계대출이 돼가지고 부담이 생겨가지고 규제를 하게 된 거죠.
선제 조치라 볼 수 있다.
예,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거죠.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좀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 오사카님 이제 아파트 쪽으로 하시고 일반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때 잠깐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뭐 하셨어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그때 저 집에서 공부방 했죠.
아,
그래서 애들 데리고.
아, 왜 목소리가 자꾸 죽어가요? 웃자고 드리는 네. 말씀인데 그때 아마 여기 일러스트께서는 왕성히 활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2013년이요? 네. 공부했죠.
두 분 다 공부방 하셨고 공부하셨고. 아.
예, 저는 이렇게 그때 과열인지는 알고요. 저도 이제 그때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원래 예전에 경매 하셨었잖아요.
예, 2002년, 2003년 그래. 저기 에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저 선배님 되시네요. 2002년부터
예, 인천에가 진짜 저평가된 곳이 많았어. 진짜 800만 원짜리 반지하도 많고요. 700만 원짜리로 쭉 걸어가시는 분들이 또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입찰장 가면은 다섯 여섯 개는 기본으로 받은 김원혜 씨.
김원혜 할아버지.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저는 그분.
근데 그때 김미라 씨 같이 안 하셨어요?
그때 저도 했죠.
아, 같이 쭉 긁으신 건 거예요?
저는 반지하는 깊이 했죠. 그냥 그때 저는 신축 지은 이제 빌라. 뭐 그런 걸로 이제 임대수 이제 수익 보려고 그렇게 했었고요. 많이 개수로는 많이 안 보겠어요.
개수 얼마 안 되는데 한 20채는 가지고 계시죠.
아, 그랬으면 저 진짜 여기 안 나왔어요.
그 어디 계세요?
예? 그냥 좀 비행기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야, 20채는 보여신 것 같고 분위기 재밌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실전하시면서 이렇게 시세 흐름이나 이런 걸 쭉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평이 나오시는데 지금 김동우 교수님은 신문을 구독하셔요. 종이 신문을. 하루에 꼭 두 신문을 보고 출근하시면 돼요. 경제신문도 있고 보고. 일반 신문도 있고 종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꼭 구독하십니다.
근데 종이로 활자를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요, 네. 노인네다 보니까 새벽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 맞다.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저기 저 시청하시는 분들 뵈세요. 이분이 노인이십니까?
아, 동안이시죠.
그냥, 저, 연세는 밝힐 수 없고, 엊그제 잔치 한번 하셨대요. 집안 잔치.
진짜요? 네.
노인이시라 신문 보신다는 말씀은 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경도 안 쓰셨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시세도 잘 보시고, 또 현재 강의도 하시고, 실제 투자도 하시고,
네,
보유한 주택이 많으시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응대하는 방법, 또 작든 크든 꼭 매매나 임대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또 새로운 임차인 드릴 때 그 과정, 또 믿을 만한 중개사를 섭외해가지고 그분한테 일을 맡기는 과정 이런 게 상당히 능수능란하지 않으면 본인 일에 치여서 일을 못할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좀 멍청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문으로는 우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뭐 시세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이시네요. 다 세 분 다.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다음 세대는 지금 결혼도 그렇고 아이 갖는 거는 그 다음 더 문제고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현상하고 그 속칭이나 아니면 또 언론에서조차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시세적으로 이런 말씀 잘하지 않습니까? 선진국가라고 하면 저희들은 미국하고 일본을 바로 들거든요. 우리가 불란서를 들기보다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짱난다 하는 시세적인 말,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일단 올라가려고 준비한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김동훈 교수님은 어떤 시야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첫째 말,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본이 안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대요. 그게 뭔가면은 일본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교사를 삼는다는 거죠. 일본이 그동안 했던 실패, 왜 실패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당국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책 특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IMF 우리 예측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리먼 사태 예측했습니까?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같이 이제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데 뭐 주택가격이 뭐 앞으로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당국이 무엇보다도 대책을 세울 겁니다. 물론 요즘 국회에서 하도 뭐 선진화법이나 해가지고 잘 안 된 건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모르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서 아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인구가 준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입니다. 아, 고급 인력 수입하면 되죠. 아. 왜 안 됩니까? 마인드 바꾸면 되는데. 예, 두 명 원래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안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초기 키울 때 드는 돈 다 때려치워버리고, 성년이면서 또 예를 들면은 엘리트인 사람들을 우리 수입하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사실은. 베트남 이런 데, 캄보디아, 엘리트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 수입하면 돼요. 근데 국민 정서 때문에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정한 인력을 얼마든지 저는 수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어찌 보면은 또 자리를 뺏어간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인구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국의 마인드에 전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그 있잖아요. 인구가 주니까 부동산은 떨어진다 했는데 이제 나온 논리가 뭡니까? 인구는 주는데 이제 각자 퍼리를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난다. 그 세대수가 예, 아직까지는 예, 예. 뭐 2030년까지는 늘어날 거다. 이제 그 예.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진하게나 다 사야 아파트 부동산 올라갔다. 이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 이제는 특정한 지역만 올라간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높게 평가하는 지역이 서울입니다.
예.
서울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싶어 하고 또 여기는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입니다.
예.
지금 인천 같은 데는 인천의 면적이요. 서울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빈 공간이 엄청 많아요.
예, 예.
평택이 도시 한 3개가 합병되었습니다.
예.
평택은 6개공이 다 있습니다. 아, 바다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택 공항도 있고. 응? 그럼 또 땅도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네.
근데 그거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평택이라는 호재는 많습니다만은, 평택 빈 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 왜가 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면은, 제가 안중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 아까 아파트 끝내준다 했지 않습니까? 관리할 것도 없고, 월세도 잘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 월세가 점점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막 옆에 막 새 아파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입주자들이 이왕이면은 더 좋은 아파트, 더 깨끗한 아파트로 가더라는 거죠. 그 수급에서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저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아, 금리.
예.
금리 관계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아기곰님이라는 유명한 부동산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IMF 전부터 하신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 예. 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지금 주식을 아, 저 부동산을 사는데 가로막는 8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걸 다 설명했어요. 그 안에 앞으로 인구가 줄지 않느냐, 미국 금리를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초저금리입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도 그렇게 한없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오르긴 오를 건데 그 오르는 금리 수준이 우리 가계를 압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뭐 정훈님 언뜻 글을 보니까 뭐 자기는 지금 현재 뭐 5%인가 6%인가 금리 올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분 논리를 볼 때는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완전 초저금리 해가지고 막 돈을 막 풀지 않습니까? 유럽도
예.
그렇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돈을 푸는데 우리만 독야청정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단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항은요.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 지금 금리 오르는 거 우리 신방 예. 이사님한테 그 이야기 하시니까 누구나 예, 다 아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들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지금 부동산 경매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예,
제가 2003년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그때 나이가 대략
예.
20대 초반.
아 그러면 히든카드 님이
제가 선배이죠.
일러스 님이 1년 더 빨리 예, 입문하셨네. 예. 야, 그때 탱탱하셨겠다.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네, 2003년도에 네. 그 9월달에 입문했는데
네.
그때 10월 31일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발표했어요.
네. 네.
3주택은 이제 뭐 심지어 뭐 66% 80%까지 매기가 일어나왔거든요.
네. 9월에 시작하셨는데
예,
10월에. 네.
그때 이제 그 지신 카페의 네. 그 방장입니다. 그분이 경기장에 이제 자기가 원래 슈퍼마켓을 했었는데
네.
그 슈퍼마켓 불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그 불을 나가지고 이리저리 정리하다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선배님이 그러지 말고 이 경매를 한번 배워봐라
네.
하고 왔는데 그 선배님은 아주 독특한 하게 그분을 가르쳤대요.
네.
경매장에 와서 무조건 가격을 적어보라 했대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물건이 이제 경매되면은 얼마 얼마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낙찰 가격이요?
예, 낙찰 가격을 다 적었대요. 네. 그래 한 보름 적다 보니까 이제 금물이 딱 나오니까 아 요거 가격 얼마 되겠다 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와. 그런 거예요?
예, 예 모의 낙찰이 막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까치님입니다. 거기 이제 그 아이디가 그러다가 그 발표가 났다는 거예요. 발표 나니까 경매장에 인원이 반이 딱 줄더래요.
네.
아, 다른 사람
잠깐만요. 그 정책이 발표 나 그 직후에
예, 인천 이제 지방부문에 그 경매에 들어온 사람들이 반이 딱 줄더래요.
와.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아, 이제 경매는 끝이 났어.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이제 기회가 왔구나.
와.
하고 이제 경매에 적극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제 개인적으로 진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그 주로 경락대출 받으시죠? 낙찰 받으시면.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하빌라는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네, 못 받는 것도 있죠.
예. 아니, 받으시면.
예.
그 거치 시기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떤 예. 식
어떤 걸 주로 이용하세요? 아,
요새 와서 그런 게 생긴 거죠. 네. 그때는 완전히 그런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요즘도 예, 만약에
요즘에 한다면 요즘은 첫째는 그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1인당 할 수 있는 한도가 네. 방비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개밖에 못해요. 물론 대출은 할 수 있는데 네. 대출 금액이 획기적으로 적기 때문에 큰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식이 네. 나오는데 네.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 지식이 아니죠. 아닌데 시행은 내년부터입니다.
지금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예를 들어 요 최근에도 낙찰 받으시고 하셨었어요.
예, 근데 그 지식은 지금까지 없었다니까요. 거의 빌라나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없고 내년부터 한번 시작될
내년부터
거예요.
내년부터인데 1년 유예가 돼가지고 후년부터.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거치는
후년부터라니.
1년 연장. 예, 1년 연장 유예해 준 거죠. 그리고 거치라는 게요. 이게 3년 거치, 5년 거치는 네.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네. 조건인데 네. 그걸 발표를 한 거죠. 그걸 그래가지고 1년 거치 그러니까 1년만 이자를 내고 그 다음부터 원리금을 같이.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다 보면 굉장히 가계 부담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예. 어쨌든 그 과거 초반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요즘 들어 이제 만약에 낙찰을 받으셨으면 대출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제 명의로 잘 안 받죠. 제 집사람 명의로 받고 집사람이 이제 여유자금으로 받고 제 아들 명의로 받고 네, 제 딸 명의로 받고.
궁금한 게 그럼 어떤 방식의 대출을 주로 사용하시는지.
아, 지금까지는 우리 저기 네. 일반님 말씀하듯이 그치하고 네.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네. 지금도 예. 그치 안 해요.
예, 지금도 그치 안 해요. 내년부터 이제 고민하는 문제라니까요. 예.
거치 기간 처음부터 있는 거 안 합니다. 예. 아니요. 원리금 상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안 하는 거치식을 주로 하시지 않느냐. 예.
그렇죠. 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면은 3년 거치 할 동안 빌리고 3년째 되는 시점에는 분할상을 안 하고 예. 대출을 갈아타든지 갚든지 팔든지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제가 예. 포인트가 아, 그거였습니까? 그랬는데 예. 이제 내년부터 바뀌니까 1년밖에 예. 거치를 못하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년마다 개환대출을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뭐 방법이야 늘 생기는 거니까.
그게 궁금해. 제가 중간에서 좀 좀 그 끼어들어야 되겠는데 네. 원래 이제 사전에 준비한 대화에서 약간 삐껴나가는 것이 지금 일반인이 갑자기 급 흥분한 거예요. 이제 대출에 대한 무기를 받고 싶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토바이 짜장면을 잘 배달하는 분은 오토바이 하나가 프레임이 튼튼한 게 오면 엔진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엔진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대답을 그냥 교수님한테 듣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떤 작전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저 그럼 여기서 히든카드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1년짜리니까 문제 없다 그냥 갈아탄다 네. 이건 건 거예요?
사실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제 같으면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이제 올해 만약에 있으신지. 한 10월 달에 네. 저는 금융위원회 찾아갈 겁니다. 네. 찾아가서 네. 새로 대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기한. 네. 예를 들면 그 금융기관이 만약 5년까지 한다면 일단 5년 동안 기한을 일단 대출을 바꾸는 거죠.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예. 갖고 계신 무슨 예. 대출 건들 정리할 건들을 다 예.
바꾸는 거죠. 네. 갈아타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일단 3년지 5년은 잊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렇지.
그런데 네. 안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부분을 뭘 팔든지 아니면 네.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원리금 상환 방식은 절대 안 하시고.
뭐 절대는 아니지만은 거의 안 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자금의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그게 궁금했었어요. 야, 예. 네.
아, 잘못하면 전국을 다 찔릴 뻔했네요. 아, 무서워. 하루하루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냥 여담식으로 좀 풀어봅시다. 그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친화적인 걸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면 경매가 어느 정도 입찰 한두 번 했다든지 또 입찰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걸 판다든지 이런 정도 시점이 있을 때 교수님 강의가 확 두르기 시작해요. 솔직히
예.
뭐 법리적인 거 뭐 경매 뭐 어떤 뭐 이론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난이도도 있지만 저 출구 전략 정도까지 갔을 때 명도하고 세금이거든요.
예.
그 이제 소유권을 완전히 정확하게 이어받는 건 내가 매각 대금을 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이 나한테 넘어오려면 명도가 돼야 되니까
예.
그거 그다음에 집을 팔고 나야 세금 걱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취득세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건 거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를 강의를 이제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부동산 경매가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지금도 뭐 말하는 분이 있는데 요런 때 부동산 경매를 입문을 하시면서 이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셨을 때 좀 대박난 물건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지 않으시겠어요? 120채가 다 효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때로는 뭐 제가 예. 실패한 정도도 있었겠죠.
아, 저 예. 처음에 뵀을 때도 야생화님하고 이렇게 잠깐 있으셨을 때 잠깐 나오셔서 저한테 먼저 이게 인사하셨잖아요. 연배가 한참이신 분이 저한테 제가 한때는 빌라가 100채였는데 여름에 휴가를 못 갔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때 저는 이제 누구신지 몰랐으니까 그냥 하키 선수들끼리는 선배가 아, 이 사람이 하키 선수 선배라는 걸 뭘로 알아보냐면 이렇게 앞니를 보여서 앞니빨수가 없어야 선배래요. 아이스하키 하는 선수들은 근데
왜 앞니빨 왜요?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하도 싸우니까 이빨이 없을수록 고참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교수님은 저를 딱 보고서 본인이 한때는 빌라 100채이셨다 하니까 제가 그냥 탁 거기서 알아봤죠. 그랬듯이 120채 100채가 다 효자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를 못 갔잖아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그래도 뭔가 대박이 있고 효자가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인생이 즐거우셨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거에 어느 정도는 다 대부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건데 이 대박난 사건이 있으시면 좀 그 뭐 더 보태지는 마시고 실제적인 예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경매로에서 대박은 난 건 아니고요. 일반 매매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이 조단님이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이제 대가시죠. 예. 그분은 그분 강의가 4시간 반 강의가 있습니다. 예, 조단님의 예. 강의가. 그분 강의는 자기의 성공 역사를 시스토리를 다 해줘요.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임대 놨던 물건에 대한 관리법도 다 가르쳐줘요.
예.
세금도 가르쳐줍니다. 4시간 반을 강의하는데 화장실은 5분밖에 안 됩니다. 그분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가르치기 시간이 없어서 안 된대요. 꼭 들어보시고요.
아, 네.
예, 그분의 근유로 사실은 제가 이제 의정부의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 회원도 모임도 시대 흐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매가 잘 나갔을 때는요. 경매 카페를 하게 되면 경매 카페에 인원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네.
그러다가 재개발이 붐이 일났습니다. 그때 조다님이 그 9114라는 재개발 모임 카페의 인천 방장이었어요.
네.
근데 재개발 붐이 일하다 보니까 그분이 인천 방장을 내는데 300명이 왔어요. 그 카페 모임을 하는데 엄청나죠. 그 300명이 네, 왔으니까 네. 그때 이분이 좀 기분이 아주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 당시에 계속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도 발표해가지고 212군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다 오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재개발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
네.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늘 모인 분은 자기가 보너스로 앞으로 재개발이 발표될 지역을 한 두 군데 남아있는데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핸드폰을 다, 번호를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적어드렸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에 뭐.
거기 모였던 300분?
예, 원하시는 분.
우와.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떴던 거예요. 의정부가 곧 재개발 계획을 발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대박이 터진 거죠. 네. 근데 지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을 또 자기가 좀 찍어보셨어요. 아마 요런 지역이 있을 것 같다. 그때 가능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는 물건 사러 갔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큰 길거리에는 다 물건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후배가 옛날에 분양권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깨가 많아가지고 형님 여기 있지 말고 골목길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골목길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오래된 장부 있지 않습니까?
네.
팔아달라고. 특히 이런 분 많습니다. 집이 한 채, 집이 두 채인데 자기 살고 있고, 한 채가 멀리 지방에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전세를 놓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 팔기를 원해요. 왜? 수입은 없는데, 나중에 뭐 수리해달라고 연락 오고 이러니까.
예.
그 장부를 뒤지더라고요. 그 부동산 사장님. 그래서 이제 연락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모처럼 임자가 나왔습니다. 이 집 이제 파시죠.
그쵸, 정보 없는 사람.
예, 그렇죠.
야,
아, 방금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터를 이제 몇 개. 아, 저도 한 5개 샀고, 이제 그 후배 한 5개 샀어요. 그러고 나서 포럼 있다가 발표가 났죠. 그리고
아이고.
단기에 돈을 먹을 수 있었죠, 사실은.
그분은 어떻게 발표 나기도 전에 그렇게 아실 수가 있었을까?
아, 그 도시 기본 계획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인구 50만 이상 되면 한다는 거. 나중에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50만 되는 도시 중에서 발표하는 거 딱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문의 아니었으니까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정부라는 데 이제 우리가 깃발을 꽂았습니다. 꽂았는데, 그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간흥동인데 거기서 지하철역으로 그 간흥이나 옛날에 간흥역이라고 없었고 의정부 북부역이라고 그 종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장이 돼가지고 동두천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간흥역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그 밑에서 한 역이 의정부역이고 그 다음 밑에 역이 호원동에 있는 해룡역이었습니다. 해룡역에 아파트가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매매가가 8,500만 원인데 그 전세가 현재 6,500대 있고 국민투자기금 대출을 1,200 받았는데 갖고 1,000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갖고 아파트를 사보시라고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경남지사 하시는 홍준표 그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 새누리당의 그 대표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뭘 발표했는가 하면은 반값 아파트를 발표하셨어요. 그 원리는 뭔가 하면은 땅은 일단 빌려있으니까 임대를 주고 건물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제안을 받자마자 한 일주일 고민했습니다. 아, 여기는 25제곱미터, 참, 저 25평. 25평이 8,500이다. 그럼 평당 한 3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땅 지분도 다 차지하고. 야,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투자 금액은 그 당시에 대출 끼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걸 저는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 내린 거죠. 아, 여기 한 배땡을 걸자. 그때 마침 부천하고 인천에서 재개발 발표 나서 그 한 1,000만 원 투자했던 그 빌라들이 한 5,000씩 뛴 거예요. 예. 그걸 팔아서 이제 시드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입주민들이 예를 들면 대출금이 1,000만 원 끼면 사실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럼 나는 2항이면 대출금 끼인 걸 산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어떻습니까? 20채 사봤자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3채를 샀었어요. 23채? 예. 그런데 사고 나서 얼마 안 되니까 두 가지의 호재가 터진 겁니다. 아까 계속 그 의정부 북부역이 간흥역이 바뀌면서 동두천까지 지하철이 이제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잘 나가다가 사패산 터널에서 다 막혀버렸습니다.
예, 예.
그게 도룡뇽이라는 이 동물이 있는데, 예. 그거를 만약에 사패산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도룡뇽이 죽는다는 그 여선임의 그, 그 환경농자였기 때문에 공사 중단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가 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단숨에 아까 8,000대에서 사던 아파트가 1억 5천까지 간 거예요.
와, 그 20몇 채가요?
예, 예.
그게 제 인생이, 재벌이시네요?
예. 그래, 그 인생이 제가 제일 큰 대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화물차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의정부만 가려면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터널이 안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막히는 길목에서 집을 사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운전만 하느라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곧 호재라는 걸 인식을 못한 거죠. 자, 시간이 금방 거의 다 돼서 짤막하게나마 진행자분 저를 제외하고 세 분이서 한 말씀씩 여쭤보세요. 뭐 잘생기셨어요? 아니면 좀 비방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언제 강의가 있으세요? 이런 거 마지막에 제가 강의 일정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사카님부터 짤막하게.
저도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그쪽으로는 이렇게 뭐 수업을 받았다든지 또 이 신의사님이냐 그런 거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이렇게 관심을 덜 가졌는데 이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도 될 건지.
가져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틀리거든요. 한 가지 말씀할게요. 그 한때 지금 바로 전 국회의원 선거 할 때는 어떤 사건이란가 하면은 재개발 나는 출구 전략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서울 국회의원 전부 다. 그런데 그전 4년 전에는요. 우리 지역은 무조건 재개발 유치하겠다고 난리지긴 거예요. 이 시대가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그 유명 LBA 프랜차이즈의 김 소장님은 갑니다. 다시 재개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땅 지분이 많고 이제는 지하도 괜찮겠죠. 흘면은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 일반인.
저는 아까부터 궁금한 게 저 화면에 모니터에 저게 뭐예요? 저 뭔데 계속 떠는지.
읽어드려요.
아, 신탄진 소외론 반점 지하철 2호선 건설만이 대안이다.
예.
대전 지하철 2호선 신탄진 유치
추진위원회.
예. 저기 집까지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신탄진에 이제 딱 이제 투사로 이제 갔었는데 이 네. 프랭크 카드를 보고 자신 있게 배팅을 그런 거죠.
아~
왜냐하면은
역발사.
이게 안 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될 것이다. 왜? 어. 우리가 시구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선할 때 언젠가 만약에 2호선이 만약에 안 됐다 치더라도 네.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이제 신단지에 간 거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매매 금액 한 집당 500만 원만 되는 거니까
네.
제가 집을 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집을 한 3개 사니까 제가 산 동네가 그때 덕암동이었습니다.
네.
덕암동 동사무소 직원이 벌써 제 주민등록번호를 애왔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매도인 인감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이 사람이 집을 사고 있는 것이 여기 무슨 큰 호재가 있느냐 네.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네.
그런데 저는
대단하다.
이것이 호재였죠.
네.
그리고 결국은요.
네.
저는 한 5년을 봤거든요.
얼마 만에?
1년 네. 반 만에 어떤 사건이라는가 하면은
네.
원래 신탄진 같은 데는 이제 경부선하고 호남선이 많이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기차들이 많이 이제 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전시장님께서 이명박 대통령 왔을 때 브리핑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지역은 굳이 지하철로 땅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경부선, 호남선만 이용하면 됩니다.
네.
역사만 지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산 지역이 도감동에 여기 생기게 된 거죠.
네. 와.
통찰력이죠, 통찰력.
아니, 임장의 중요성이네요.
네. 통찰력.
자, 아무리 임장을 해도 저런 프랭카드 하나로 투자를 결정하고 뭔가 한다는 건요, 고수님이신 거죠.
이게 CSI 네. 과학수사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아, 맞죠?
예.
예,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유전자를 다 파헤치는 것처럼.
아, 그냥 눈으로만.
예, 그렇지. 별도의 과학 장비 없이.
예.
일러스트님, 마지막으로.
아, 지금까지 소액 투자로 여러 건을 잡아서 많은 대박을 터뜨리셨잖아요.
예.
듀에스님께서. 근데 지금 현 시점에는 지금도 그런 가능한 물건들이 있고 지역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럼 눈여겨 보시는 지역. 조금만 저희 이
거의 마지막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자, 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제 고향입니다만 이제 분명히 이제 저는 이제 꼭대기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꼭대기에 온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2년 내지 3년 되면 이제 정말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선은 생각나는 지역이 저는 그런 지역을 보는 거죠. 이제 전 고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고생할 만한 지역들. 지금 당장은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
인천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인천도 괜찮습니다. 인천도 왜냐하면요. 뭐 인천에 계셨으니까 알지만은 이제 지하철 2호선 가는 것이 지금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가셔야 되거든요. 원래 부동산에 이제 3단계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발표 났을 때 옛날엔 따블. 그 다음에 실제 공사했을 때 따블.
네.
이제 완공될 때 따블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완공할 때 거의 가격이 올라가요.
네.
이번에 지하철 9호선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 강남까지 저 마곡에서 20분 만에 간다 하니까 그쪽이
네.
벌써부터 움직여가지고 가격이 막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이제 새로 나오면은 아마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이 오를 것 같고요.
근데 TS님 잠깐만요.
네.
인천 지금 아, 이런 얘기 방송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모르겠어요. 한 시간이 네. 되면 저절로 끊기는 게 돼가지고
예.
지금 한번 시간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 시간 되면 정확하게
예.
와 아, 59분 예. 예.
그냥 마무리하시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동호 교수님 8월 달에 무려 강의가 세군과 명도를 섞은 강의가 8회나 있으세요. 근데 거의 첫날과 같은 8월 2일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우선 박수로 매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